성전보다 크신 분이 성전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대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역대기를 읽어나갈 때 특별히 우리는 이 역대기의 저자와 특별히 청중이 누구인가 우리가 기억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우리가 추측근데 에스라라고 하는 게 유력하긴 하는데요. 에스라가 속한 뭐 공동체나 제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청중,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1차적으로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포로 공동체,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를 데려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했을 그때였던 것이죠. BC 400년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때와 비슷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그 자손으로 바벨론에서 살다가 바벨론의 터전을 버리고 그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와 보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땅 주변에는 사방의 적이고요. 느헤미야 때 완공된 그 성벽이 완공되었죠. 드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규모도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수도 적고 너무 볼품없이 보이던 때가 그때 우리 포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역대기 저자는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셔서 너희들을 백성 삼아주신 일들,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란 말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질문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작게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이 분명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역대기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과도 비슷할 수 있겠죠. 코로나 상황, 예배를 모여서 다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임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야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성전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연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기도인데요. 기도인데 15절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성전 기도를 말합니다. 성전 기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제사와 제사 드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심에 대해서 나타난 말씀들입니다. 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정말 최상의 드릴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설명하고 있죠. 하맛 어귀부터 애굽 강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포로 공동체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예루살렘 고작 조그만 땅밖에 안 되지만 우리 민족이 한때는 애굽에서부터 하맛 어귀 저 북쪽 넘어서는 땅까지,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까지 그런 큰 면적을 이루었던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본문의 제사는 그 장막절, 그 절기도 충실히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낙성식을 7일 동안 하고 유대력으로 7월 15일 때부터도 7일 동안 장막절도 준수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물은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5절에 보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그 양이죠. 얼마나 양이 많았던지 7절 하반절에 보면 노제단, 사실 역대하 4장에 보면 노제단의 크기가 나타나는데요. 노제단이 20규빗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제단이 지름으로 한 9미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 성전의 노제단은 적지도 않았는데 그 노제단으로도 모든 재물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도 많이 드렸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충실하게 드렸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 또 번제물,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 이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제물을 아주 성별해서 구분해서 충실하게 드렸던 것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그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린 아벨을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예배는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드렸는지,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솔로몬 성전 완공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6절에도 나타납니다. 그 중반절에 보면 다윗의 헌신이 나타나요. 다윗의 헌신.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는 무엇을 준비했냐면 악기를 준비했고요, 찬양대를 준비했습니다. 6절 중반을 보십시오. 그 준비한 목적이 감사하게 하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감사를 위해서 장대를 준비했던 것이죠. 절기를 지키고 재물을 준비하고 당장 결단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을 준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 보면 당시의 성전을 또 완공할 수도 있었지만, 힘이 있었지만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내 힘이 다 있다고 해서 다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을 완공할 수 있을지, 다윗은 겉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일어날 찬양, 예배까지도 다 생각해 놓은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후에 추수감사주일이 되는데 한 주간 잘 준비하셔서 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최상의 예배와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많은 드림과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전 제사보다, 성전보다 더 크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불은 하나님의 정결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상징합니다. 다 불살라버리죠.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 때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제사장이 능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으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또 예배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에 압도하여서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합당한 반응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린다는 말은 그냥 무릎 꿇는다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손을 펴서 그냥 땅에 바짝 엎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앞에 서면 우리는 감히 얼굴조차 들 수가 없고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 앞에 그냥 엎드려질 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상의 헌신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엎드림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이 기뻐하다라는 이 표현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기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기뻐하고 감정적으로도 기뻐하고 의지적으로도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본 자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신비로운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어요. 세상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시길,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전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락이 이제 성전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본다면 솔로몬이 6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한 7가지 이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만 나타나져 있긴 합니다. 만약 가뭄이 들거나 극심한 가뭄이 있거나 아니면 메뚜기 재앙이 있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거나 세 가지만 대표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데 6장에 보면 더 많은 항목들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곳에 와서 죄악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사여 주실 것이라, 그런 성전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뒷부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도에 대한 응답.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지금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죄악들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포로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조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떠났을지라도, 그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은혜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사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큰 자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성전 기도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약 백성의 대속의 기능, 구원의 기능이죠. 그리고 기도의 기능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실 이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맨 끝머리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맨 끝머리에 위치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신약 말씀이죠. 사복음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성전을 강조하다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근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당시에는 제 아들도 이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아, 이 성전을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어제 설교에도 인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시록에 보면 성전에 가니까 성전을 볼 수가 없다. 좀 아이러니한 말이죠. 근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성전 되신다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능은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자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도 읽어나가야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를 내가 나의 시선과 마음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사역과 인격을 통해서 성전이 기능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값어치를 예수짜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값어치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나 말하나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들이 참 좋은 은혜의 말씀들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때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마다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가자. 이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숨기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전되어져서 에베소서 2장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마다 연결되고 지어져서 날마다 교회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것을 성전 공동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성전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말씀들의 그림자 같은 모형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성전으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끊기지 않는 그런 샘솟는 그런 은혜의 강물이 되시길 그런 은혜의 홍수를 우리가 경험하길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들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며 또 하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전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